사무엘하 8장 우리 1절로 18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전체 다 되어질 텐데 8장 1절로 우리 18절까지만 있어요. 주의 은혜가 각 교우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다윗의 이스라엘은 이후로부터 계속하여 승승장구하였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이 수행한 정복전쟁에 관한 것들이 나열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민족들 블레셋, 그리고 모압, 암몬, 아말렉, 아람, 에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민족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이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복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당시 근동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최강국으로 이략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초반에 보시면 그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어제 살펴본 그 사무엘하 7장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라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가문에 대한 축복이 있은 후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내용의 구성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7장 마지막에 있는 다윗과 그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후에 이러한 정복의 전쟁들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면 7장 1절, 사무엘하 7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하는 이 7장 1절의 정황적인 설명과 8장의 이 정복 전쟁과의 내용은 크게 상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평안히 살게 하신 이후에 다시 정복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서로 맞물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지난 7장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이 축복은 본 이러한 8장의 여러 정복전쟁들이 끝난 이후, 즉 다윗 인생 중에서 여러 가지의 정복전쟁으로 인하여서 주위의 모든 국가들을 평정한 이후에 일어난 축복의 그 사건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들 말합니다. 사무엘아 말씀 이제 들어오면서 몇 차례 나누었다시피 사무엘아의 이 구성은 여러분 시간적 나열의 구성이 아니라 주제의 연속성으로 묶여진 구성이기 때문이라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그러한 주제적 나열이기 때문에 시간상의 연속으로 7장의 이 축복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여러 전쟁을 하였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사무엘하 8장이 정복전쟁의 시점이 지난 사무엘하 5장에서 예루살렘성 여부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 전쟁을 연이어 다윗이 치루어냈다 그리 주장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하여 다윗과 그의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지역의 패권을 이스라엘에게로 가져온 업적들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대하여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떠한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까?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곳의 이름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지역 그리고 한 성을 빼앗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문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으로 메덱 암마를 해석해 보면 어머니의 굴레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당시 근동지역에서는 도시들 간의 연결성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서 수도는 어머니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주요한 도시들은 딸들이라고 설정을 하여 그렇게 표현했었던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굴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한 성이 아니라 어머니로 불리우는 수도의 성읍을 필두로 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주요한 성읍들을 전부 다 일컫는 말이라 그리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무엇이겠습니까? 블레셋의 메덱 암마를 빼앗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주요한 성읍들을 다윗이 전부 다 빼앗았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고로 블레셋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다윗이 이룬 것을 본문 1절이 그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압입니다. 모압은 사실 이스라엘과 비교적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전에 말씀 사무엘상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의 부모를 모압에게 의탁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이 안전함을 느끼고 그곳에 머물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의외로 다윗의 모압에 대한 처사가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고 사실 잔혹하게 그렇게 그 모압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항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전에 다윗과 모압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뭔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라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다윗과 우호적인 모압의 그 왕이 이제 사라지고 대신에 다른 왕이 모압의 왕으로 올라서게 되었고 이후로부터 이스라엘과 갈등의 관계를 계속하여 유발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추측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우호적인 관계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모압도 정복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로 조공 바치게끔 그리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에 대한 이 승리는 민수기 24장 17절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4장 누구의 예언이 그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살펴보았던 발람의 예언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보시면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라고 하는 발람의 그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역 모임 때 말씀드렸지만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한별 한규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이겠지만 그 전에 다윗을 통하여 실제적인 모압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견의 하나였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소바 나옵니다. 여러분 소바는 아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람은 이후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과 자주 접전하는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연합국가의 형태가 아니었고 소국가의 형태로 성마다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 나름대로 연합도 하고 경쟁도 하던 체계였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람 왕 중 하나 하다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이동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사실 분분하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하닷에셀에게 다윗이 매우 크게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 그 아람 다메섹의 또 다른 이 아람의 군대에게도 다윗은 오늘 크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람에 대한 승리와 얻은 전리품들의 목록이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분 특별히 9절 말씀 보시면 아람의 또 다른 왕 하마당 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9절 가운데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하맛 왕 즉 하맛이라고 하는 것도 아람의 그 연합체 중에 하나였는데 하맛은 앞서 말한 이 소바와 경쟁 구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자신을 대신하여 소바 그곳을 물리쳐 줌으로 인하여서 하마당 도인은 왕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경배하게 하고 다윗에게 예물 바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면 다윗은 에돔 자손에게도 크게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들이 이제 다윗의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까지로 다윗의 주변국들에 대한 승리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때에 중요한 점은 다윗이 어찌 이렇게 또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국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향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는가라고 하였을 때에 6절과 14절 공이 두 번에 걸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분명히 있었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인생을 통하여서 그가 선 공동체 혹은 그가 속하여져 있는 곳들이 영광과 기쁨을 얻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렇게 형통케 하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요셉 그러했습니다. 그가 이집트로 팔려가 그의 삶이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그가 속한 곳을 복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능력 출중하여서 내가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나의 이스라엘 이끌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일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중에 그 전쟁을 통하여서 얻은 전리품 중에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두 돌려 영광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믿음의 교훈 하나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를 통한 교훈이겠습니까? 사울왕을 통한 교훈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도 처음에는 승리하였고 영광을 얻었고 존귀를 얻었지만 사울은 그것을 스스로 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였고 승리의 기쁨에 취하여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는 것인가를 다윗은 분명히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를 높이지 아니합니다. 모든 얻은 전리품 중에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고 있고 그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전에 살펴본 7장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의 인생으로 주 앞에 서고 있음을 우리가 중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히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형통케 하시는 일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곳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에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과 같은 자들, 형통케 하는 자들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 형통케 하는 자로서의 그 의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중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과 밖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하나님께서 복을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인생을 통하여 흘려내려 보내실 수 있을 만한 그 삶의 모습들, 결단들, 의지들, 믿음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하여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거쳐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도망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서든지 주의 말씀, 주 앞에서의 범죄함 없는 삶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서도 알고 있고 하나님 또한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그가 속한, 그가 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음을 우리가 중히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각자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내가 만나고 있고 내가 속해져 있는 곳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그 축복의 통로 되어질 만한, 주의 축복을 흘려내려 보낼 만한 믿음의 모습들, 결단들, 의지들 우리 중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에게서 기름 받은 그 순간에서부터 오랫동안 믿음의 인내로 다윗이 어찌 그 시간을 견뎌왔는가, 지켜왔는가를 돌아보고 우리에게도 그만큼의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는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성취들이 우리 중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15절 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나라의 근간을 어떻게 그가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잘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의 삶 인내함으로 견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영광되게 하여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과 동시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또한 안쪽에 있는 실제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준비도 그가 놓치지 않고 충이 잘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면서 또 하나 우리 가운데에 닥쳐진 삶의 일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충이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내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공이 잘 나타나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나라를 다스려갔던 다윗, 그러나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지나온 시간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그 인생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 덧대어 보고 비추어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무엇을 더 보태야 하는가 생각해보고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영광되게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